여러분, 만약에 그 강이나 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평범한 지도가 아니라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또 당신의 조상들이 과거에 대체 누구랑 어떤 정치적 관계를 맺었는지를 아주 은밀하게 알려주는 그런 고대의 지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 창세기 같은 고전 문헌 읽을 때, 그막 족보 부분 나오면 수면제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가 또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다 보면 스르륵 잠들어 본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아, 네. 거의 10중 8구는 거기서 책을 덮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이 정말 엄청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 지루하고 고리타분해 보이던 이름의 나열들이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비밀스러운 고대의 지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족보라고 하면 명절에 집안 어르신들이 꺼내 보시는 단순한 생물학적 가계도, 뭐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사람들의 DNA 기록, 약간 이 정도로 치부하기 쉽잖아요.
네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텍스트 안에는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정치적, 지리적, 심지어 도덕적 코드가 아주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건조한 명단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거대 서사가 숨쉬고 있는 거죠.
와, 거대 서사라니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심층 탐구를 위해 저희가 아주 특별한 출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케네스 매튜스 박사님의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26절 민족들과 바벨탑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신학적 그리고 문학적 분석 강의입니다.
네, 오늘 탐구할 내용이 아주 방대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직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명한 고대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진 옛날 이야기나 뭐 수천 년전 사람들의 출생신고서를 들여다보는 그런 따분한 작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죠.
이 자료가 어떻게 인류의 교만, 또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그림을 하나로 쫙 연결하는 문학적 지도로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제대로 한번 해독해 볼 겁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아, 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탐구하는 방식은요, 이 텍스트를 어떤 특정한 신학적 교리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특정 종교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이 문헌을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보시든 아니면 순수한 고대 문학 작품으로 접근하시든 상관없이 매슈스 박사님의 분석이 돋보이는 지점은 바로 이 텍스트 자체가 가진 경이로운 문학적 구조에 있거든요.
아, 문학적 구조 자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저자가 당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 그리고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 텍스트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꼬집고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 지적인 해독 과정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희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 동의합니다. 막 고대 문헌의 암호를 푼다 이런 기분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몰입도 되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매슈스 박사는 본격적인 10장의 족보나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9장의 배경, 그러니까 대홍수 이후 노아의 이야기로 아주 치밀하게 무대를 세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리셋되고 막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저자는 여기서 노아의 직업이나 행동을 진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홍수 이후의 세계는 단순히 건물 다시 짓고 밭 일구는 그런 단순한 재건이나 복구가 아니거든요. 저자는 노아를 인류의 새로운 조상, 즉 문학적으로 봤을 때 제2의 아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제2의 아담이요?
네. 에덴 동산에서 그첫 번째 아담이 땅을 경작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처럼 노아 역시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드는 이 농업 기술을 발휘했다는 점이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보면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 부분이 저도 참 흥미로웠어요.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 그러니까 와인은 단순한 뭐 저녁 식사에 곁들이는 음료, 이런 수준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단했죠.
제가 알기로는 고대 신화들 보면 보통 이런 중요한 발명품이나 기술 같은 건 전부 신들이 인간에게 막 하사하는 그런 걸로 묘사되곤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나 에누마 엘리시 같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 문헌들을 쫙 살펴보면요. 문명의 이기, 특히 도시를 건설하는 거나 와인 같은 것들은 신들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준 일종의 신성한 선물로 여겨졌어요.
아, 신성한 선물이요?
네, 와인 자체에 어떤 신의 숨결이나 신성함이 깃들여 있다고 진짜 굳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이 관점을 아주 의도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와, 어떻게 뒤집나요?
이 텍스트에서 포도원과 와인은 철저하게 인간의 창조물,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의 농업 기술과 노동의 결과물로 묘사되어 물론 흙에서 나는 모든 생산성의 근원은 창조주에게 있다고 보지만 와인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막 숭배하던 당시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거죠. 학술적인 용어로는 탈신화화 시켜버린 겁니다.
아, 탈신화화. 그러니까 와인이 무슨 신의 마법 같은 선물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술적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콕 집어준 거네요. 이게 나중에 바벨탑에서 인간의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랑 묘하게 딱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도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창조물 때문에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잖아요. 노아가 자기가 만든 그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홀딱 벗고 잠이 들죠.
네,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함, 훗날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벌리고 조롱을 합니다. 반면에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얼굴을 돌린 채로 뒷걸음질을 쳐서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고대 가족의 촌극이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가벼운 불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결과가 엄청 살벌하잖아요.
맞아요. 잠에서 깬 노아는 자신을 조롱한 함, 아니 정확히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아주 가혹한 저주를 내립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해준 샘과 야벳에게는 큰 축복을 내리고요.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애꿎은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건가요?
메시스 박사를 비롯한 학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 아주 주목합니다. 왜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건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보여준 그 권위자 혹은 타인에 대한 경멸과 조롱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든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계승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아, 그 분석을 딱 들으니까 이 창세기 9장의 상황이 마치 후손들이 꼭 읽어야 할 아주 커다란 경고라벨이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가계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고라벨이요? 하하, 비유가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주의, 이쪽 집안 사람들을 조심하시오. 이들은 타인의 약점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아주 나쁜 문화를 가졌음. 약간 이런 거 말이죠. 이 자료의 1차적인 독자였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만날 수많은 낯선 민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 지도 역할을 했다는 그 원문의 요점이 이제야 여러분께도 아주 명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도덕적 지도라는 표현이 이 텍스트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독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앞으로 마주할 그 복잡한 세계의 정치적, 도덕적 지형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표가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누가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누가 우리의 신앙과 도덕을 위협할 것인가. 이 도덕적 지도를 손에 쥐고 우리는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쫙 펼쳐지는 그 거대한 족보의 숲으로 걸어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와, 드디어 그 지루하지만 중요한 족보의 구조를 파헤칠 차례군요. 제가 메시우스 박사의 자료를 보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건요. 이 족보가 그냥 무작위로 막 나열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두 가지 구조로 딱 나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구조가 진짜 예술이죠.
바로 분기형 족보랑 선형 족보인데요. 먼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분기형인데 샘, 함, 야벳 세 아들로부터 마치 거대한 나무에 잔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듯이 무려 70개의 대표 민족으로 쫙 나뉩니다.
여기서 숫자 70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고대 문헌,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 7이나 7의 배수는 완전함, 전체 혹은 우주적 규모를 상징하거든요.
아, 럭키 세븐 같은 거네요.
비슷하죠. 즉, 여기에 나열된 70개의 민족은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말 그대로의 딱 70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아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점은요, 이 70개 민족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혈통, 그러니까 피부치로만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이 아니면 뭐로 묶인 건가요?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보면 각 민족이 언어, 영토, 그리고 지정학적 기준, 그러니까 민족 지리적 경계에 따라서 서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정학적 기준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원문을 보다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 어떤 부분이죠?
10장 13절이나 15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집트,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집트나 그 페니키아의 거대 항구 도시인 시돈 같은 명백히 국가나 도시 이름인데 이걸 마치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 막 가나안이 장자 시돈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 아무리 고대 문헌이라도 도시나 국가가 DNA를 가지고 앵해 하고 태어날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건물이 태어날 순 없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족보란 단순히 누가 누구의 생물학적 자식인가 이런 유전자 검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연맹이나 지리적 근접성을 나타내는 장치였던 건가요?
와, 정확하십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현대에 우리는 족보를 병원에서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나 순수한 핏줄의 기록으로만 딱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족보는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족보는 당대의 국가 간 관계, 정치적인 동맹, 무역로의 공유, 지리적 근접성 같은 것들을 쫙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외교 문서이자 정치적 도구로 자주 쓰였어요.
아, 외교 문서요?
네. 거대한 도시 시돈이나 미스라임 같은 국가가 누군가의 아들로 딱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특정 문화적, 정치적 뿌리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거나 고대 세계에서 아주 밀접한 동맹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와, 족보 자체가 일종의 복잡한 외교 문서이자 당대의 거대한 세계 지도였던 거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이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넓게 쫙 벌려서 전 세계의 70개 민족 지형을 훑어거여주는 와이드샷이라면요. 11장 후반부의 족보는 그 렌즈의 쓰임새가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네, 확 바뀌죠.
11장을 보면 샘부터 아브라함, 그러니까 테라의 아들까지 오직 한 사람씩 일직선으로 아주 빠르게 뚝뚝뚝 떨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선형족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0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인류 전체의 다양성을 넓게 조망한다면 11장의 선형족보는 카메라를 극단적으로 줌인해서 오직 단 하나의 가족에게만 초점을 쫙 맞춥니다. 이렇게 서사의 폭을 갑자기 좁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이유가 뭔가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암시되었던 인류를 회복시킬 구원자, 그 약속된 씨앗이 도대체 어느 줄기를 통해 나오는지를 독자들에게 바짝 추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노아에서 샘으로 그리고 수많은 세대를 건너뛰어서 결국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에게로 인류 역사의 그 거대한 무대가 극적으로 확 좁혀지는 거죠.
방대한 세계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구원사로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확 이동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한 명의 인물에게로 핀포인트 조명이 탁 떨어지는 그 연출이 정말 극적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멈칫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롭고 커다란 모순이 하나 턱하니 등장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창세기 10장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언어와 영토에 따라서 70개 민족으로 다 다양하게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의 11장, 바벨탑 사건이 시작될 때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럽니다. 아니, 방금 10장에서 언어가 다 나뉘어 흩어졌다고 해놓고 왜 11장에서 갑자기 전 인류가 다시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는 과거로 훅 돌아가는 거죠? 시간순으로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건데 이거 저자의 편집 실수입니까? 현대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매슈스 박사는 이것이 편집 실수가 아니라 저자의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시간 역전 기법이라고 분석합니다.
시간 역전 기법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도 아니고요.
하하, 비슷할 수 있죠. 현대 우리는 역사책이나 소설을 읽을 때 사건이 시간순으로, 즉 연대기적으로 나열되는 것에 강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 히브리 저자들에게는 시간의 순서보다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하, 순서보다 인과관계가 먼저다.
네, 그래서 핵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의 축을 비틀고 쪼개는 방식을 아주 자주 사용했죠.
그러니까 11장의 사건이 10장보다 시간상으로는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거군요. 인과관계로 따지면 바벨탑이 원인이고 민족 분산이 결과가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11장의 바벨탑 사건, 즉 인류가 반역하고 언어가 혼잡해진 그 사건이 바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10장의 그 방대한 70개 민족의 흩어짐은 바로 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것이죠. 저자는 인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족보들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의도적으로 확 끼워넣은 것입니다.
아, 샌드위치처럼요?
네, 인류가 스스로 좋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폭로하기 위해서죠.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나니까 진짜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걸까요?
텍스트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돌 대신 불에 구워서 아주 단단하게 만든 진흙 벽돌을 사용하고요. 진흙 대신 역청, 그러니까 타르죠. 이 타르를 접착제로 사용해서 거대한 탑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이거 요즘으로 치면 거의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신소재를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와,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구운 벽돌과 역청을 대규모 건축에 사용했다는 것은 당딜의 최고의 하이테크를 총동원했다는 의미거든요.
하이테크 신전이네요.
네, 학자들은 이 탑이 흔히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그 꼭대기가 평평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고대 신전 구조물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이 지구라트는 뻥 뚫린 지평선을 뚫고 우뚝 솟아 올라가지고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공적인 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엄청난 장관이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들의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조주의 뜻을 구하거나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 기술적 교만의 결정체였군요.
네, 지독한 교만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자료의 저자가 아주 날카로운 풍자와 아이러니를 구사하는 부분이 정말 압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들은 자기들 딴에는 첨단 기술을 다 끌어모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탑을 으스대며 쌓아 올렸잖아요.
네, 하늘에 닿으려고 했죠. 근데 원문을 보면 정작 신은 그 탑이 너무 작고 하찮아서 그걸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했다고 묘사합니다. 아니, 자기들은 우주적 스케일의 마천루를 지었다고 착각했는데 신의 시선에서는 돋보기를 들어야 보일 만큼 하찮은 거라니. 이 시선의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창세기 저자의 문학적 천재성이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고대 히브리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 교차대국법이라는 정교한 문학구조를 사용하거든요.
교차대국법이요?
네. 이야기의 전반부에서는 인간이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막 올라가려는 그 시도를 묘사하고요. 정점에 이르러서는 신이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 오히려 내려오시는 그 하강의 이미지를 완벽한 대칭으로 딱 배치하는 겁니다.
아, 올라감과 내려옴의 대칭.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자랑하는 그 거대한 첨단 기술과 정치적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우스꽝스러운지 아주 고도의 문학적 조롱에 섞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와, 언어의 구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풍자극이네요. 게다가 여기서 쓰인 발음상의 언어 유희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위대한 도시 이름을 엄청 자랑스럽게 아카도어로 바부일림, 즉 히브리어식으로 바빌론, 신들의 문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아주 거창한 이름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텍스트는 이 거창한 이름을 아주 기발하고 얄밉게 딱 비틀어버리죠.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도시의 이름은 바벨로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신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을 때 혼잡해하다, 뒤섞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바랄입니다.
바벨, 바랄. 오, 진짜 비슷하네요.
그렇죠. 바벨과 바랄. 자음의 구성과 발음이 거의 비슷해서 입에 딱 붙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늘에 닿는 신들의 문, 바벨이라고 칭했던 그 오만하고 거대한 도시가 이스라엘 저자의 시선에서는 그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웅얼웅얼거리는 소음 덩어리, 혼돈 그 자체인 바랄로 전락해버린 거군요. 야,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권력의 허상을 아주 뼈때리게 폭로하는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우리는 이 제국주의적 억압의 기원에 있는 한 명의 핵심 인물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10장 족보에 슬쩍 등장하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함의 자손이자 저주받은 가나안의 형제인 구스의 아들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이 니므롯이 훗날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가장 지독하게 괴롭히게 되는 두 거대 제국, 바빌론과 아수르의 심장부인 니네베를 건설한 기원이 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 니므롯. 여기서 제가 원문을 읽으면서 좀 헷갈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텍스트에서는 이 니므롯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직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읽으면 뭔가 힘이 넘치고 신에게 인정받는 엄청 긍정적인 영웅 묘사처럼 들리거든요. 막 용감한 사냥꾼 이러니까요.
언뜻 읽으면 확실히 칭찬이나 영웅주의적인 수식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슈스 박사를 비롯한 개다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의 히브리어적 뉘앙스와 맥락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 긍정이 아니군요.
고대 세계에서 사냥꾼이라는 의류는요, 종종 왕이나 정복자가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잔혹하게 억압하고 포로로 잡아들이는 아주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했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네피림처럼 니므롯이 보여주는 모습은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영토를 넓혀가는 제국주의적 폭력성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는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신의 축복이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항하는 반역의 뉘앙스로 보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아,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단합이나 통일성을 무조건 좋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다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요.
네, 단합을 최고의 가치로 치죠.
그런데 이 자료가 말하는 바를 곰곰이 씹어보면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의 뿌리를 둔 맹목적인 단합, 즉 니므롯의 제국처럼 강제된 통일성은 오히려 끔찍한 폭력과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네요. 모두가 똑같은 진흙벽돌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언어만을 강요받는 사회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소리쳤던 것은요, 창조주가 인류에게 애초에 의도했던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양성의 거부요?
오로지 자신들만의 기준과 권력의 야망 아래 모든 사람을 강제로 꿰버치려는 아주 억압적인 전체주의적 단합이었던 거죠. 따라서 신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 세계로 흩으신 이 사건을 단순히 인간이 말 안 들어서 내린 징벌이나 저주로만 읽어선 절대 안 됩니다.
저주가 아니면 뭐죠?
오히려 하나의 거대하고 억압적인 제국 아래 인류 전체가 폭력적으로 동화되고 말살되는 것을 막고 다양성을 강제로라도 창출해서 인류를 보호하시려는 아주 자비로운 구원론적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와, 다르게 말하면 언어와 민족이 나뉘는 그 다양성 자체가 오히려 폭력적인 제국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장치이자 축복이었다는 거군요. 이건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놀라운 관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입맛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흩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인류의 관계는 영영 회복될 수 없는 건가요? 무조건적인 단합이 위험하다면 영원히 서로 오해하고 단절된 채로 남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딜레마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메슈스 박사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으로 시선을 확 옮겨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아주 멋지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아주 놀라운 역전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역전현상이요? 혹시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 말인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방언으로 막 떠드는 게 바벨탑의 혼돈 상황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정반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에스페란토어나 전세계 공용어 같은 단 하나의 획일화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각자의 고향 언어, 즉 자신들의 고유한 모국어로 사도들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알아듣게 돼요.
자기 모국어로요?
네. 바벨탑에서는 교만 때문에 하나의 언어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해 흩어졌다면요. 오순절에는 성령의 개입을 통해 서로의 다름과 언어적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 채 완전한 소통과 이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각자의 고유성은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죠.
와, 소름 돋네요. 바벨탑의 저주가 다양성의 파괴 없이 완벽하게 해독되는 장면이군요. 하나의 억압적인 제국어로 강제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언어와 정체성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는 진정한 연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도 정확히 동일한 맥락을 유지합니다. 그곳에서 그려지는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은 단일한 민족이나 획일화된 언어만 남은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각자의 다양성을 아주 아름답게 간직한 채로 모여서 조화롭게 창조주를 예배하는 모습이 화려하게 그려지죠. 즉, 이 텍스트가 말하는 궁극적인 평화는 차이와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공통의 인간성 위에서 서로의 다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찬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냥 지루한 줄로만 알았던 고대의 족보와 건축물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해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우리에게 기술적 발전 그 자체에 취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 무서운 교만을 경계하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네, 강력한 경고죠.
또한 단합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행되는 맹목적인 획일화의 폭력성을 피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수천 전 전에 기록된 고대의 문헌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명에 이토록 시의적절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늘 너무 경이롭습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종종 그 바벨의 건축가들처럼 기술의 진짜 목적을 잃고 그 기술이 가져다줄 헛된 명성과 통제력에 취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 텍스트는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준비한 자료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많은 생각들이 휙휙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심층탐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당신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실시간 AI 번역기, 초연결 글로벌 인터넷망, 그리고 스마트폰 덕분에 사실상 전 세계가 다시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그 옛날과 가장 비슷해진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적 단합을 이용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진정한 인류애를 키워가고 있을까요?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아니면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와 그 화려한 기술의 장막 속에서 그저 내 이름을 높이고 남을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디지털 바벨탑을 지금도 끝없이 쌓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하루 당신이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쌓아 올리고 있는 그 탑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꼭대기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뼈아프게 던져봐야 할 정말 필수적인 화두네요. 저 역시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당신의 일상과 생각에 새로운 창을 활짝 열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새롭고 깊이 있는 탐구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